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교회 중에 또 믿는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주일이 오늘 주일로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죠. 사실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지만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맨시니와 코리 하트만이 공동으로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면 미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Future Church라는 미래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교회 유형은 프로그램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형 교회. 이 유형은 교회 성장을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중심 가치를 이루고 그것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 본연의 소명과 비전보다는 프로그램과 매니지먼트가 앞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유형에 속한 교회의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은 에너지 대부분인 80% 이상을 주일 예배와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등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유행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행은 가정교회 모델입니다. 하우스처치라는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형 교회 모델이 제도와 건물 중심이라고 한다면 가정교회 모델은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작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임도 전통적인 교회 건물 대신에 가정이나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모이기를 선호하는 교회 행태라고 합니다. 리더십 역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 이유는 매우 선명한데 일상의 현장에서 삶과 삶이 만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중심으로 속으로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재생산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가정교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가정교회 형태를 띠죠. 그래서 점차 소굴 활동이 거의 없는 기존 교회에서도 이 운동의 원리를 배워서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유행은 조직화한 제자 만들기입니다. 조직화된 제자 만들기. 여기에 지연이 월 맨시니와 코리 하트만 이 두 학자는 앞선 두 모델인 프로그램형과 가정교회 모델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회는 제자 훈련 없는 조직으로 또 가정교회는 조직 없는 제자 훈련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보완해서 제시된 모델이 바로 조직화한 제자 만들기 유행입니다. 그들은 이 모델이야말로 미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새로운 모델이 아니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며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모델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전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교회가 제자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조직을 점검하고 또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보면 3년간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질수록 관심과 인기가 대단했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단순한 수치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사역 시작한 그 원년 제1년차에는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죠. 12명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2년차에는 7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70 전도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사건 직후에는 120명의 성도가 훈련된 제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적은 숫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집중과 정식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면서 그 집중된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를 만드는 정식의 원리가 함께 농축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한 명에서 12명, 12명에서 72명, 72명에서 120명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의 성도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증언했을 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패턴을 따를 수만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가 되고 가르쳐지고 발휘가 될 때에만 진정한 제자와 교회의 부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 만들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인 무리를 외면하지 않되 스승으로서 혹은 제자로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이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분명한 비전은 바른 복음을 가진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 설계하셨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이제 오셔서 제사 삼는 사역을 교회 중에 감당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제사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제자의 사명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늘 이 교회 중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설교가 영적인 설교거든요. 이건 세상의 어떤 그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선생, 최고의 교수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인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은요,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어려운 공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요? 뭐 때문에 학교에 가지고 그 가기 싫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학원으로 가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전전 근무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그 이유가 뭐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좋은 학교,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왜 명문대학입니까? 그곳에 최고의 선생, 최고의 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선생 밑에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서울대학을 알아줍니까? 왜 연고대를 알아줍니까? 거기에 좋은 선생,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 있는 교수가 거기에 있고 좋은 직장, 승부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진짜 좋은 선생은요, 이 지방대학에 안 옵니다. 또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좋은 선생 만나면 성공의 길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교수보다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우수하고 탁월하신 교수, 선생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교수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교수님이십니다. 이 최고의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 주신대요. 최고의 스승, 최고로 잘 깨우치게 만드시고 기억을 새롭게 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그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선생님을.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저술가이자 성경 연구가인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 그 믿음의 그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 최고의 교수요 선생님이신 선물, 그 선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다 통달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적인 진리를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제자로 삼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의 심령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즉 행복한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보장하는 어떤 그 보장 같은 것은 수시로 변하고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실수로 잘못되어서 평안이 깨지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다윗을 말하고 있죠.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사무엘에게 기름 뿔 가지다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키 크고 잘생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면서 제멋 법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뿌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대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다윗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죠. 그 이후에 이 다윗이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죠.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와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내서 해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라. 자기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40대 남자가 여학생 둘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팔의 선교사 였습니다. 선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슬람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슬람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선교사가 오히려 자기 이슬람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칸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칸이라는 마귀가 충만하게 차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병도 많아요. 그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불안과 공포를 주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다가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자살한 사람이 많은 것은 마귀가 주는 근심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권사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옷을 다 벗고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ROTC에 선발이 되어서 ROTC 훈련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ROTC는 학사 장교죠. 그 장교 훈련을 받고 막 장교를 임관하려던 날에 장교를 임관하기 전에 쉬는 주의를 합니다. 가정 사중 8중까지 신은주회를 해요. 그 신은주회에서 드러난 것이 있었는데 그 친족 중에 공산주의 적세품자가 있다고 판명이 돼서 임관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울분과 절망, 고민과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완전히 이 측면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자기 동네 동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면 누구든지 자기에 가까이 오면 돌로서 쳐 죽일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요 동산 주위에 모여서 구경만 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를 그냥 들었다 놨다 둘렀다 맺혔다 막 이래가지고 땅바닥에다 떼기장을 치고 자기의 뒷바꿈치를 가지고 그 어머니의 눈, 얼굴을 막 이렇게 비벼버려. 피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때 그 동네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러 건설해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한 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보혈로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갑니다. 미쳐 날뛰는 청년에게. 가까이 가니까 귀신들린 청년이 금방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우면서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리시라고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을 이 목회자가 꽉 붙으니까 그제서야 밧줄과 전기줄을 가지고 있던 동네 사람들 와서 그 사람을 묶습니다. 이제 팔다리 묶어가지고 들어다가 그 길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 개월 후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을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죠. 즉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마귀가 스승이 되어서 마귀의 가르침 받아 스스로 멸망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사주로 받고 갑니다. 마귀의 사주로 받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 두 영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은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이간하고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편을 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이끌고 가고 결국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정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느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따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간의 행운이 결정되고요. 인간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번다고 인간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설계하시던 진정한 스승 그 가르침의 제자 운동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승리되게 삶, 행복한 삶을 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슨의 쓴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책에는 인간의 이중성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인간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앞다르고 뒤가 다르다. 낮다르고 밤이 다르다는 인간의 이중성을 정만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이 참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나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혹시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밤만 되면 무슨 사건이 매일 밤에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도둑이 들고 소녀 유괴 등 끔찍한 범죄 사건이 밤만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범인을 잡기를 기다렸는데 하루는 칼 경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살해를 당했는데 조그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 시신에 꽂혀 있었어요. 그 칼을 조사해보니 그 칼의 주인이 죽은 것 아니에요. 그 칼을 조사해보니 그 칼이 바로 이 지킬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가더니 문이 굳게 잠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의 의사의 옷을 입고 저 사람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요. 낮에는 착한 의사, 모든 선행을 다 하는 착한 의사, 지킬 박사와 어두운 밤에는 악마 하이드로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최고의 선한 사람, 밤에는 가장 악한 악마로 바뀐다는 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이 소설이죠.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극히 선한 성품과 지극히 악한 성품이 있어서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마귀 즉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심령이 악해져서 흉악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악령의 정체는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고 잔인하고 거짓말쟁이죠. 마귀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참수하고 위장술과 가장술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사람은 강도나 장녀나 세리들이가 아니라 극과 속이 다른 위선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한 자인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악한 이리가 들어있는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미워하고 이들을 예수님은 사정없이 저주를 내립니다. 강도나 장녀나 세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차라리 회개하고 성령받고 새 사람 되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선하고 거룩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나 노략질한 악한 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배나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한 종교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맹독성을 가진 여러분 독서는요 가장 잘 속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 색깔로 위장하고 혹은 나무 색깔로 풀잎 색깔로 꽃 색깔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사람 가까이 오면 물어서 해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독사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위장술에 능합니다. 얼마나 잘 사람을 속이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에 씌워서 외식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신랑나게 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간이 본래 창조된 본인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악마가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조차도 마귀는 속여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드리지만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 안 미치면 사단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으면 나는 예수에게 미친 자다라고 말했죠.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자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인격자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스승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이 보장되고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스승인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나 가르침을 받은 교훈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행해집니다. 실패와 좌절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와서요. 마음에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질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고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 열두 명이 모이는 자리에 항상 지각하고 또 먼저 나가고 또 결석을 자주 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른 제자 운을 받지 못했던 사이비 제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영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마귀가 충만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청취의 죄인으로 심판받은 실패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방탕한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술을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속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살면 방탕한 삶이 되고 그 결과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겠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친하게 지낸 사람 불신자 중에 한 사람 보면요. 그 테니스장에서 본 사람인데 주님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이러신 게 아닌데요.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를 가지고 술 마시면서 술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별명이 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술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술 안 먹는 밤이 없대 거의. 그래서 그 술을 주님이라고 불러. 우리는 그 주자가 아니죠.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스승이신 성령이 가르치고 시키는 말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유명한 교회였죠. 400년 13장 2절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주례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 빠지면 안 돼요. 핵심 인물이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핵심 인물 두 사람 딱 빼가지고 다른 데 또 전도하러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순종하기 힘든 얘기죠. 저기에 성령이 이르시되는 성령에서 성령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예배드리는 중에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울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이 이르시되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서서 예배 중에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시키는 일에 순종한 결과를 기록하는데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루는 구브로섬을 들어갑니다. 구브로섬 중에 바보라는 마을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마술 행함으로 사람을 귀신에 숨기도 막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치인이었던 로마 총독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그가 예수 믿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다오 라고 했는데요.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빵이라는지 얼마나 빵이라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하여 조심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바울이라 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 성령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게 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 자 즉시 안경 어두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이르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해방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방해하는 그 방해꾼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종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로마 종독들이 유대에 통치하러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들에 의해서 가족이 전도가 되고 가족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전도가 돼서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하게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우리 학생들이요,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으면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공급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 어중간하게 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마귀가 판을 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잘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마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히 채우셨으라고 기도를 늘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은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성령 강림주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르침이가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으로 성령의 제자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또 설교자의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안 하면 불순종으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정말 불행하고 정말 인생에요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부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스승이 되셔서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